삶을 바꾸는 정치.
정치를 바꾸는 삶. 팟캐스트 윤여준.
시즌 두 번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여준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다가 내일부터는 또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어김없이 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지난 한 주간도 뭐 사건이 많았죠?
네, 안녕하세요. 뭐, 미디어 사용 기자입니다.
바빴겠네요.
아이고, 좀 아이템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사건 사고 공화국인지 계속해서 사건이 터져대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우리는 늘 그런 격동의 세월을 살았어요. 뭐, 예. 오늘은 그래 무슨 또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를 들려줄 겁니까?
예, 오늘도 제가 한 4건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뭐 첫 번째 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금주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죠. 예, 기존에 이제 그 인터넷 국정원의 그 선거 게임 논란, 인터넷 댓글과 달리 트위터에서 한 5만여 건 이제 선거 개입 그 트윗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수사의 어떤 절차를 어겼다고 하여 또 문제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국감에 직접 출석하여서 이제 상사와 또 이제 네. 진실 공방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일단 뭐 이제 보수 언론은 좀 약간 이거를 검사 내부의 자중질환, 항명파동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자세히 좀 따져보자면은 트위터가 5만 건이 발견됐다는 것의 함의가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댓글 작업이 있었다고 발견되었을 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늘의 유머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이트도 아니고 거기서만 뭘 했다고 믿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꽤 많은 직원들이 포털 사이트, 인터넷 그리고 SNS에 다 대응을 했을 거라는 추정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증거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은 아니다, 여기서 몇 군데서만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온 것이죠. 근데 트위터에서 발견됐다는 건 뭐냐면은 트위터는 사실 본사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좀 덜 조심을 하고 자유롭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사람들이 또 트위터를 좀 잘 몰랐던 게 뭐냐면, 트위터는 댓글과 달리 삭제한다고 해도 삭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네.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쓴 트윗을 다른 사람들이 QRT라고 하는데 QRT를 하면 이거는 제가 삭제를 해도 이게 삭제가 안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남은 것들이 한 5만 건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을 전체적으로 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민주당 쪽에서는 선거에 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혹은 뭐 대선 불복도 고려해야 된다까지 나가고 있지만,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제 권력기관이 그 선거에서 이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하고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 수뇌부나 윗선에서 이제 수사를 좀 방해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문제, 권력기관 선거 중립화 문제와 이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 문제에 치중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안철수 캠프 쪽에 있는 금대섭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좀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수사 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은, 이게 이제는 그 검찰 내부에서도, 금대섭 변호사가 이제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예, 검찰 내부에서도 대놓고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수사 방해를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보고를 안 받고 못 들은 척하고 답변을 안 하고 보고서를 안 돌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며칠씩 지연하면 수사가 김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말을 했지만 뭐 내 말을 잘 안 들었다라는 윤석열 이제 지청장이죠. 지금은 윤석열 검사의 증언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지점이고, 그래서 이제 윗선에서 수사 방해를 했다라는 게 금태섭 변호사의 설명인 거죠. 근데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공영 방송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계속 검사 측의 그 자중질환, 항명, 또 이제 특수통과 공안통의 대립, 이제 그 수사를 열심히 하는 쪽은 특수통이고, 주로 이제 공안 사건 했던 공안통들은 좀 약간 종북 좌파 이런데 척결에 좀 의지가 크다, 뭐 이런 식의 대립으로 자꾸 이제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전에 이제 보수 언론들의 그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보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보도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사건이 되게 커졌고 네. 더 이상 외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도를 하긴 하되,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사태의 그 논점을 좀 전환하고 축소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막 단독 기사를 내고 그랬는데요. 윤석열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 이제 그 후 상황, 국정감사에서 말하지 않은 상황들을 또 상세하게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민주당 측에서도 이거를 뭐 새누리당은 또 이제 그래서 대선 불복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가져가잖아요. 이런데 이제 뭐 휘말려서 강경 발언을 하기보다는 앞서 말했던 일단 권력기관 선거 중립화 문제랑 검찰 수사 방해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논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지난번 이제 국정감사 때처럼 호통만 치지 말고 굉장히 좀 제대로 압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뭐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뭐 네. 국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일부 언론이 네. 이 사건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검찰의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막 진실공방 말이 진실공방이냐 치고받는 모습. 정말 극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극적인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니까 네. 그렇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면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럴수록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그렇습니다.
하는 걸 국민이 놓치면 안 된다고요.
네.
사건의 본질은 뭐 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죠?
네.
국정원이라는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대선에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사실이라면 또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네. 네.
똑떨어지게 실정법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사건의 본질을 묻히고 부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수적인 문제 가지고 지금
네네.
다 그리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국민들도 그런 일부 언론 보도에 현혹되면 안 되고
네네.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걸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
네네.
예.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얼마나 줬냐 하는 거는 뭐 계량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영향을 얼마나 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도 국민들이 냉철하게 따져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책임도 묻고 네네. 이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뭐 그렇게 길게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KT 이석채 회장이 이제 배임 행위로 검찰
뭐 신문에 크게 났고,
예, 네. 크게 났고 사실 이전부터 굉장히 뭐 저희 미디어스에서도 그렇고 언론계 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꽤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계속 버티기를 하다가 이제 또 약간 또 일종의 좀 국면 전환용 수사가 아니겠느냐 검찰 조직도 좀 신뢰를 받지 못하고 하니까 좀 신익의 핵심인 이석채 회장을 좀 날리면서 뭐 다음 낙하산도 박근혜 정부 낙하산도 이제 영접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좀 분위기가 묘하긴 했어요. 저희도 이제 KT 관련 기사를 쓰면 이제 KT 홍보국에서 네.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좀 전화가 이렇게 막 고압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 우리 회장님이 좀 수세에 몰리신 것 같은데 좀 너무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네. 좀 뭔가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배임 행위 자체를 보니까 또 뭐 그 공사를 이제 뭐 그 뭐 그 친척 그러니까 지인들에게 수주를 시키고 뭐 그런 식이던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졌는데 이게 어떻게 좀 나쁜 쪽으로 한국 보수 세력의 어떤 문제가 불거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민주화가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인 걸까요?
아니 물론 뭐 민주화됐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네. 사건화되는 면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네.
이 권력의 사유의식 때문이에요.
네, 네, 네.
예,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예,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죠? 국민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네.
써야 되는 것인데 이걸 자꾸 사적으로 예? 예, 쓰는 걸 여러 번 우리가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주변이 금방 부패하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석채 사장이 뭐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길은 없으나
네.
예, 전부 이렇게 그런 그 이석채 저 지금 KT 회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KT 회장도 아주 그 이른바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런 대통령에게 그런 권력의 사유의식이 있으면 주변에 금방 그게 전염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쉬우니까 앞으로 들어서는 권력은 그걸 늘 조심해야 되는데 전임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 알면서 똑같은 길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거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자, 한국의 보수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사적 이익을 취한다 이런 편견이 사람들에게 생겨서는 보수 세력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아니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진보 세력은 전혀 아니었나요?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그런 어떤 종류의 편견이랄까 혹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작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이런 네. 것이 그죠 상당히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길고 그러니까
네.
이제 예, 뭐 금방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걸 빨리 없애려는 노력을 국민도 하고
네. 예,
권력자도 하고 정치인도 해야죠.
네. 네. 또 다음 이슈는 전교조 법의 노조 논란이 있는데요. 정확히는
네.
전교조가 법의 노조를 선택한 것은 아니고 그 전교조 규약 중에 그 해고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정부가 법무부가 시정 조치 권고를 하였죠. 근데 이 권고를 정교조가 그 투표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던 것이 일단 쟁점이고요. 근데 사실 그 해고된 교사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9명인가, 아니고 9명인가 네,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네. 알고 있고
네, 원칙의 문제겠죠. 숫자가 네. 문제라
원칙의 문제이긴 한데 사실 다른 노조들도 한국 사회 다른 노조들도 해고 네.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
예. 근데 이제 정교조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 딱 떨어져서 정교조에 대한 어떤 좀 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빌미가 좀 있는 것이.
근데 법무부가 그러면 그걸 고치라고 요구했으면 네. 그때 말하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해고 노동자는 이제 그 조합원이 될 수 없다인 것인데 그 뭐 그걸 원칙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그 원칙도 사실 좀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 다른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세게 적용을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이게 재밌는 부분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정교조의 합법화와 공무원 노조 같은 게 한국이 이제 OECD 가입할 때 네. 어떤 그 조건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국제 노동 기구의 네. 수준에 굉장히 그렇죠. 미달하니까 한국의 네. 노동조합 기준이 네. ILO나 UN 같은 데서 이제 권고를 받아서 네. OECD를 가입하기 위해 정교조도 합법화 해주고 네. 뭐 이제 공무원 노조도 순차적으로 합법화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이제 이행된 사안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된다면은 지금도 이미 그 UN이나 ILO에서 계속해서 권고 사안을 그러지 말아라고 보냈고. 벌써 이제 한 수천 통의 편지가 네. 세계 교사들이 이렇게 네. 보내고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좀 국제적으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정교조를 이제 법의 노조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최근 역사 교과서 논쟁이나 이런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보수의 헤게모니를 잃지 않겠다라는 굉장한 의사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겠죠. 뭐 일반 노동조합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전교조가 처음 생긴 게 60 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정부 네. 때 네. 생겼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그 전교조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참교육을 이제 내걸었죠.
네.
그러니까 참교육의 내용이 그 민중민주주의적인 교육이다.
네.
라고 이제 정부가 판단했고 네. 그게 판단하는 그런 나는 근거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근데 나중에 전교조가 이제 그 참교육을 참교육의 내용을 교육 현장의 비리를 척결하는
네. 네.
이거를 이제 바꿨죠.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부형들한테 굉장히 설득력이 생겼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요즘에 이제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배경적 요인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네.
예.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정부나 여당이 예민한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좀 다소 이해가 안 가는 구석도 있는데 그렇게 좀 뭐랄까, 교육 현장에서 그, 이를테면 2008년 촛불 시위 같은 걸 겪으면서 이제 그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그 얘기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수 세력이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이죠. 뭐 한때는 왜 뭐 의식화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그죠? 중고등학교는 이런 데 특히 학생들한테 의식화 교육을 한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왜? 그것도 네. 60 때죠. 네.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 정교조 교사들을 못 겪어봐서 어느 정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그런 일은 많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 교사들이 있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부가 어떤 OECD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걸 허가했던 것이면 그렇죠. 네. 지금 와서 그걸 또 바꾼다 그러는 건 좀 원칙에 안 맞는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어떤 이념을 가진 단체라고 규정을 하기보다 이게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인정과 권리 이런 문제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것은 사회의 모순을 바꿔나가면
네.
뭐 전교조 교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걱정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걸 경계하는 건 한편 이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럼 전교조만 법의 노조를 만든다고 이게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근원적인 모순 이런 걸 해결하는 노력을 하면 저는 저절로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네,
그런 쪽 노력보다는 뭐 전교조를 어떻게든지 뭐 법의 노조를 만들어서 활동을 제약하려고 한다 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은
네네.
그건 썩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그 JTBC가 이제 삼성 노조와의 문건을 다룬 것을 그리고 심상정 의원 인터뷰한 것을 제가 크게 소개를 했었는데
그랬죠.
그럼 좀 약간 후속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사실 좀 이 보도를 통해서 JTBC와 이제 손석희 사장은 사실 상당히 이제 뭐랄까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었는데 좀 이슈가 지속적으로 그 재생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JTBC도 그날 하루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예,
네.
그날 하루 보도 이후에
네.
추가 보도를 좀 안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언론에서도 그 진보 언론에서 한 2, 3일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재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의당만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일각에서는 기자들끼리는 좀 심상정 의원이 좀 약간 계산을 좀 잘못한 게 아니냐. 그래도 진보 언론을 끼고 갔으면 진보 언론에서 좀 지속적으로 그 제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좀 JTBC로 단독을 치고 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JTBC는 발을 빼버리고 기타 언론들도 뭐 그렇게까지 따라가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 기자들이 그렇게 이제 추측한다 이거죠?
예.
심 의원이 계산했다고?
예.
아.
그리고 사실 전 이건 좀 민주당 문제도 좀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의당이 뭐 그 정의당과 심상정 의원이 뭐 계산을 잘못했다 이런 것도 다른 문제인 것이고
네.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민주당이 작정하고 들러붙으면 어쨌든 보도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의당만 이제 고립되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이 사람들이 잘 모르게 방치하는 상황이 경제민주화를 말하자면 또 삼성에 대해서는 또 예민하게 굴기 힘든 그런 어떤 좀 속내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이 이제 또 이건희 회장 이후 체제를 고민해야 되니까 그 소유 그 계승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JTBC가 사실 이런 문제들에서 어떤 보도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참 문제가 되겠고요. 삼성이 참 여러 가지로 양난의 검인데 또 경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역설적으로 삼성이 한국에서 가장 근대화되고 자본주의적인 기업이다. 가령 이제 다른 기업에서는 다른 재벌 그룹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오너의 말이 거의 진리잖아요. 상사의 말이 무조건 옳고. 근데 삼성에서는 일개 사원도 이제 상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윤이 안 납니다라고 이제 그 반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자본주의와 이윤 극대화라는 자본주의 원리를 철저하게 통제가 되는 조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과업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대적 과업으로 노동자를 바라보면 계약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약 관계로 보지 않고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탄압과 분쇄에 들어가는 그런 그 아직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이 글로벌 경제에서 그 거둔 성과가 있는 만큼 그런 어떤 근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삼성도 앞으로 장래에 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누구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 삼성의 문호조를 물론 당연히 비판하는 거지만
네.
꼭 물리적인 탄압이나 어떤 공작을 가지고 노조를 못 만들게 와해시키는 뭐 그런 것만 가지고는 예, 문호조를 지키기 어려울 거다.
네.
그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요구할 권익이라든지 무슨 이익 같은 거.
네네.
이거를 뭐 말하자면 삼성이 앞서서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네.
뭐 해결해 준달까 뭐 보장해 준달까 하는 걸 하기 때문에
네네.
사원들이 그냥 문호조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꼭 탄압과 와해 공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네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런 네.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낸 입장 보면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도 노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뭐 직원들에게 뭐 주식을 챙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기업들도 관리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삼성은 좀 더 심한 것이 가령 애플은 애플 뭐 본사에는 노조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협력업체 공장들 제조라인에서 또 문호조를 고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삼성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삼성 정직원은 대우가 좋을지라도 최근에 문제가 되어 있는 뭐 삼성전자 서비스 이런 데는 이제 그 파견 노동인데 좀 외주 하청으로 이제 외주 하청인 척 하면서 실제는 지시를 하면서 또 정당한 대우를 또 안 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 직원들에게 좀 잘해서 문호조가 유지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 코어가 아닌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탄압 같은 이런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삼성이 또 그 본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세계 인류 기업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뭐 이제 그 지난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세계적으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부 대기업이 급속히 비대해졌죠.
네.
그래서 그 비대해진 경제 권력이 또는 시장 권력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워낙 힘이 세져가지고
네.
정치 권력을 압도한 지는 오래됐다.
네.
지금은 국가 권력까지를 제압하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진단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뭐 예외가 아닌데 그렇게 본다면 글쎄요. 민주당이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이 삼성 관련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은 것은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시장 권력이 정치 권력을 압도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뭐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걸 굳이 민주당이 받아가지고 이슈화하는 게 좀 뭔가 예?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네, 네.
기자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있다라고 사실 보는 것이죠.
다 있다. 네. 네.
좀 그런 어떤 정치적 판단만으로 묻어가기에는 좀 만만한 이슈가 아닌데 이런 네. 부분들을 사실은 삼성 눈치를 좀 보면서 핑계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 권력이 정치 권력을 이미 제압했고 국가 권력까지도 압도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진단하는 이제 많은 학자들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네. 네,
국가라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늘 봉사해야 되는 것인데
네네.
예, 이게 그게 아니라 뭐 소수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예, 그런 그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예, 국가의 존립 목적인데 그게
네네.
이거를 결국 훼손하는 것이 되니까
네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뭐 이 기업이 됐든 뭐 정치권이 됐든 예, 그런 점 학자들이 그런 지적 예, 그렇게 된 위험성을 늘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네, 오늘은 이 정치와 통치에 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다. 이 말은 민주당이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에 맞춰서 내놓은 논평입니다.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다. 그러면 얼핏 들으면 정치는 좋은 것이고 통치는 나쁜 것이라는 뜻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그런 것은 아니죠. 문제는 어떤 통치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통치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민주적 통치고 다른 하나는 비민주적 통치입니다. 민주적 통치란 정치가 통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민주적 통치란 반대로 주로 1인이나 또는 소수의 특정 통치 계급 아니면 전위정당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위정당이라는 것은 정당은 대개 대중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대변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전위정당은 대중의 의사를 앞장서서 끌고 가는 정당을 말합니다. 공산당이 그 전형적인 예, 전위정당입니다. 비민주적인 통치라고 해서 반드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의 경우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그 당시는 왕조시대니까 물론 비민주적인 통치였죠. 그렇지만 세종대왕의 통치가 얼마나 좋은 통치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을 선군이라고까지 하지요. 예,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비민주적 통치란 아무리 좋아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정치에서 정치가 약화되거나 또는 실종되면 민주당이 말한 것처럼 정치는 없고 통치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료 지배, 관료적 통치가 이루어져서 결국 행정국가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행정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수한 관료 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행정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에 여의도 정치를 혐오한다면서 이 관료적 통치에 힘을 썼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수한 관료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국가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는 안 하고 통치만 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인데요. 역시 관료 체제 때문에 행정국가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민주국가에서 정치가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는 이를 개발독재, 권위주의 또는 발전국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30과 50을 권위주의 발전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성장을 위해서 효과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기술관료 중심의 행정 위주로 국가를 운영하고 심지어는 정치 자체를 비생산적, 비효율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탄압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복잡한 국내외적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의 기능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를 폄하, 깎아내린다는 뜻이죠. 또는 약화시킬 위험성이 커집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이 되면 될수록 자유와 정치는 더 위협을 받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철저히 국가관료기구에 속박되고 심지어는 관료들 자신조차도 나중에는 조직과 기율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치 체제나 파시즘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현실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정치를 대신해서 행정이 국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다는 명제가 현실화돼서 나타났었던 거죠. 대통령이 주도하되 권력의 하수인 또는 실질적 권력 담당자로서 기술관리와 더불어 정보부, 나중에는 안기부라고 명칭이 바뀌고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합니다만 보안사 같은 이런 국가보위기구들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은 국가를 거대한 억압기구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정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한 간판에 지나지 않았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은 존립은 용인했지만 어디까지나 정치 외곽에 위치시켜가지고 통치 주변부에만 머무르지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여당은 그때 국민들로부터 거수기라고 무시당하는 그런 신세였는데요. 유신 시절로 기억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요. 대개 식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식전 행사에서 쨍하고 해틀날 돌아온단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일부 정치인들하고 언론인들 사이에서 공화당이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한 것이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당도 쨍하고 해뜰날을 기다리냐는 거지요. 예, 뭐 엄격한 권력의 통제 밑에 힘을 못 쓰고 길을 못 펴고 자기 역할을 못 하니까 여당마저도 쨍하고 해뜰날을 기다린다. 뭐 이런 뜻으로 비아냥거린 거죠. 예, 물론 뭐 그런 노래를 부른 당초 목적이야. 우리 국민들이 참고 견디면 기다리면 좋은 시절이 온다. 뭐 이런 뜻으로 노래를 불렀겠지만 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해석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유신 시절의 한국 정치가 어떠했는지 그 실상을 그대로 알려주는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화 이후는 어떤가요? 형식상 예, 정치가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적 지배가 실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우선 뭐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논리가 일단 국가 통치의 핵심 논리로 작용을 하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겉으로 보면 정치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끌어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정치의 실력 부족, 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관료에게 끌려가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오늘도 국정감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요. 예, 매년 국정감사가 끝나면 언론이 겉핥기식 국감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뭐 예산심의도 뭐 다르지 않죠. 국회의원 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가 제출하는 그 방대한 예산서를 제대로 예, 읽어낼 수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툭하면 호통을 쳐서 마치 행정부를 대단히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래가지고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는 건 분명하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스스로를 정치 세력으로만 인식을 할 뿐 통치자로서의 의식 자체가 매우 약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치에는 관심이 크고 예민하지만은 통치에는 실제로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정확한 신분과 역할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헌법은 통치기관을 3권으로 분립시켰죠. 나눴습니다. 이것은 정치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국가를 통치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은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는 뒷전이고 당리 당량만 판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권을 그렇게 혐오하고 경멸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료들은 또 자신과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겉으로는 정치권의 머리를 굽신거리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굽신거립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는 통치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것과는 반대 방향에서 정치 과잉이 통치를 약화시켰다는 관점에서 정치를 죄악시하면서 통치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의도 정치를 과도하게 폄하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매도하면서 이것과는 거리를 두려는 통치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요. 여기에는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주의 또는 국가적 관점만을 중시하는 국가주의적 성향이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의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당된다고 보고요. 뒤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나 지금이나 그저 무조건 대통령을 추종하는 여당 의원들을 볼 때마다 물론 뭐 이명박 정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좀 측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잘 모른다. 그저 권력자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한 자기 모습을 만족해하는 것 같은 이거 보면서 여러분은 측은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인데 그런 대표를 직접 뽑아준 국민도 어떻게 보면 측은하기는 마찬가지죠. 이처럼 한편에서는 정치 논리에 빠져서 통치를 소홀히 하는 현상, 또 그 반대쪽에서는 정치 과잉의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통치만을 중시하는 현상, 이런 두 개의 상반된 현상이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정치적 통치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정치가 최고의 통치 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자신은 여의도 정치를 혐오하기 때문에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생만 살핀다 뭐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무시하고 민생을 살릴 수도 없지만요. 이것은 우선 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무시하거나 모른다는 뜻입니다. 또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을 보면은 좋은 통치만 하면 되지 그 과정과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밖에 볼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정치가 좋은 통치의 핵심이라는 점을 모르거나 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민주정치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이 점을 대통령께서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정치가 통치의 핵심 역할을 하는 건강한 그런 민주정치를 하루속히 맛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